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 살며 주의 선하신 팔 안에 거하며 의지하며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외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지라도 육신의 건강에 주님 연약이 있을지라도 또 경제적 어려움이 없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낙망치 않고 주를 향하여 늘 맑고 밝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셔서 할례받은 게 할례받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함께 모여 또 읽고 듣고 할 때에 다 깨달음이 있고 유익이 있게 하시고 헛되이 말씀을 전하며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이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어려운 성경이라면 논리적이니까 조금 그냥 평범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렵지 않은 아주 명확한 진리가 분명한 그런 성경이고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이 66권이 다 필요하지만은 만일 한 권만 남는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은 로마서 성경이 남아야 할 정도로 로마서 성경은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이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들 13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서신 중에 첫 번째다. 쓰이기는 그렇게 첫 번째 쓰인 성경이 아니 서신이 아니지만 첫 번째에다 놓은 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게 다 이해하고 그 로마서 성경의 가치라고 할지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늘 읽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또 새롭고 읽고 이것도 중요하고 오늘 3장 1절부터 18절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지만은 다시 읽어보면서 저 자신도 아, 참 귀한 말씀이구나 다시 기억을 합니다. 같이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특권 유대인들의 나음 특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들 중 첫째는 유대인들의 특권이 많지만은 가운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영이시지만은 살아계신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나 세상의 무신론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질이 영원하다니 그거는 어떻게 알았는데 물질이 영원한 것 그 물질은 어디서 났는데 그리고 그 영원한 물질이 그것이 이 오묘망측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회계망측한 이론을 믿으라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회계망측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예.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면 믿을 수 있죠. 믿고 말고요.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누가 말한 대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려면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다 두루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텐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 당신이 찾아본 데서 안 계시지만 다른 데 계시면 어떻게 할 건가? 안 계시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지만은 계신 걸 증명하는 건 쉽습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면 증명 끝이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신적이게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더 미신적이다. 물질이 영원하고 물질이 온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물질이 발전해서 어느 날 우연히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이 발전, 진보, 진화해가지고 오묘막측한 세계가 나오고 그런 걸 믿으라고, 그것이 과학이고 이론이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거 이론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게 무슨 과학이냐? 그거야말로 미신이다. 영원전에 물질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봐라, 그것이. 그리고 그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리고 그 생명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묘막측한 생명세계와 우주 만물을 형성했다고, 그거를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도 신비하고 놀라우신 분이죠. 믿기 어려운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많은 계시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로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간단한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나중에 그들은 아직 유다 지파까지 오려면 야곱의 아들 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선조들, 족장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예수님과 사도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즉 유대인들, 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힘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는 지금 쓰이지 않는, 지금 현재 쓰이는 현대 히브리어하고 좀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써 주셨기 때문에, 원어 성경의 완전 모호와 영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 언어를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 헤, 와우 하는 그 알파벳을 시작해서 그 모든 히브리어의 모든 변화표, 아주 어려운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하면서 동사에 변형하는 그 변형을 목사들은 신학교 들어가면 공부합니다. 신학교 아마 1학년부터 히브리어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을 공부하려고 하고, 또 모르지만 계속 사전을 뒤적이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런 헬라인 사람들이 몇 사람 신약 성경의 저자가 있고, 욥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들을 계시하셨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에 이런 특별 계시를 또 주셨다면 종교다원주의가 맞겠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 모든 종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종족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그런 각 종교는 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 다 그 일맥상통하는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런 헛소리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신봉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무 나라에도 이가 챙지 아니하셨다. 그럼 이 말이 진리든지 이 말이 옳으면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거 믿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폐기시켜버리면 되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 것을 너무 많이 확인하고 확증하고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또 그러라고 제가 목사가 돼서 부족한 목사지만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바로 믿으시기,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명목적인 기독교 안에 여기 잘못된 기독교도 있으니까, 이단도 있고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가 챙지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3절 보십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미쁘심, 미쁘심 지금 별로 쓰지 않는 말 같지 보이죠? 신실하심, 그것은 다르지. 믿을만하심, 네,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존칭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관의 특권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정통 유대교가 가지고 내려오는 성경에 대한 보관과 전통, 그들의 보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합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의 정통 유대교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보관하는 성경, 그것을 우리는 마소라 학파라고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것입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그렇죠? 사람이, 유대인들조차도,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거짓말 잘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거짓말 안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 한 것이 없다고 나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항상 거짓된 본성이, 죄성이 남아있고 죄성 속에는 거짓된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면 어릴 때는 거짓말도 좀 한 그런 기억들이 없지 않아요. 이제 커서 목사가 돼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바르게 살려고 해오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과 심판에서 의로우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불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가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심판자는 참된 심판자가 될 수 없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지라도 또 그들의 죄와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는 한 그들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죄인으로 정죄되어야 한다. 7절 보십시다. 그러나 왜냐하면 원문에는 왜냐하면 비잔틴 다수사본이나 여기는 바티칸 사본도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함이라. 왜냐하면 하면 않겠느냐 함이라.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본문은 5절 6절을 보충 설명합니다.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그의 거짓말이 어떤 선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선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나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들의 선을 위해서, 선, 그들에 의하면 선은 경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예, 악한 일들을 좀 하더라도 그 목적만 도달하면 된다. 그런 논리나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 논리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폭력을 행하고 말한 대량 살상도 행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거는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지 살인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선하고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선하고 옳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목적도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해 자유주의 교회들과 천주교회들과 협력하는 어떤 복음주의 전도자들의 오류를 잘 증거합니다. 큰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빌리 그라함이나 CCJ 빌 브라이트 같은 그런 사람은 전도 캠페인, 전도 활동을 크게 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자들과 손잡고 천주교인들과 손잡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럴듯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틀려도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하고 바른 방법도 사용해야 합니다.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절 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임을 증거했습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지금 3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로마서 1장에서 주로 이방인들의 죄를 이방인들의 불경건의 죄, 또 정욕의 죄, 음란의 죄, 음행의 죄, 동성애의 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열거하고 2장에서 주로 유대인들의 죄를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외식적인 죄에 대해서 위선적인 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10절 모아봅시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중요한 앞에 1, 2장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은 여기에 3장 10절 이하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어서 밝히 증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고 구약의 역사가 보이는 진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의 역사는 결국 죄로 인하여 망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또 음행의 죄 그것이 인간 죄의 기본 근본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증거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멸망은 바로 그런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뒤따라오는 모든 음란한 것들이 그들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만 예외이실 뿐이다. 사람들 중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성경이 세 구절에 승가하는 대로 그는 죄가 없으시다.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게 산 자, 즉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의인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욥이 깨닫는 것은 또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그가 인정하는 바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이지만은 의인이라고 불리우지만은 그러나 그가 실수해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고 술 취해 그런 실수를 범한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압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깨닫는답니까? 그들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탈레스 때부터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부터 탈레스라는 사람부터 철학의 역사에 나오는 그 사람부터 모든 유럽의 철학 헬라 철학들이 그것이 결국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철학까지 나온 것입니다. 사변 철학이라는 모든 헬라 철학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변 철학 이론적인 이 철학이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본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실존이 중요하다. 본질을 누가 알랴? 본질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냐 묻지 말고 내가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 실존하고 있다는 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죠.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사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니 정신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사상까지 나오는 것은 사변 철학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정로를 알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치우쳤고 헛되고 무가치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빼고 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이 쌓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이라는 것도 실상 자신에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 앞에 서보면 알겠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로 내가 부질없이 이렇게 평생을 싸우면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아끼고 제일 허망한 것이 돈 안 쓰고 아끼고 열심히 돈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했는데 병들어서 죽는 것이 제일 허망하더라고요. 저렇게 돈 아끼나고 옛날 같으면은 차도 아낀다고 웬만하면 막 걸어도 출퇴근하고 걸어도 가고 아끼면서 살아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박봉의 생활에서 집도 장만하고 그랬는데 몸이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후처가 돌아가지고 그 모든 것 다 누린다. 보면 제일 속상해. 괜히 남의 일이지만 속상해서 세상에.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잘 먹고 몸에 병들지 않게 잘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결국 사람이 먹는 거는 좀 기본이니까 너무 아끼는 것도 그게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몸 병들면 그거 다 어떻게 되라고. 일단은 몸이 병 안 될 정도로 자기 몸 관리는 기본으로 하면서 돈도 좀 모을 수 있으면 안 모아지지. 그렇게 하면 잘 안 모아지긴 하죠. 13절을 보십시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들이 자기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영원히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지 목구멍을 열린 무덤 같다. 세상에 무덤은 우리가 열면 안 되잖아요. 무덤은 열면은 그 속에 얼마나 거기에 그 아무리 고상한 사람들의 무덤이라 하더라도 그 무덤을 열면은 거기 다 썩은 냄새, 모든 구더기 하고 그 옷 냄새가 얼마나 악할 테인데 구역질 나는 나쁜 냄새. 그것이 인간의 목구멍이 그와 같다. 우리의 목, 그만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인가에 몇 장인가 12장인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것이 온갖 죄악된 생각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이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간다고 우리가 말하나요? 잘 모르긴 하지만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남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또 더러운 말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그렇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래 속에만 있지 밖으로 나오진 않을 터인데. 또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혀라고 말씀. 사람들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유리하면 거짓말하고 어린아기들도 거짓말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할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독이 있고 그들의 말들은 남을 저주하는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들의 발들은 남을 죽이기에 빠르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져 있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구약 성경의 역사와 말씀들이 또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보이는 여기 간단한 몇 절의 말씀에서 구약을 인용도 하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이것이 사람은 참으로 죄악된 존재다. 그 결과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고생은 온 불행. 우리가 파멸과 고생보다 불행이 좀 더 강해 보이죠. 파멸과 불행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불행하구나. 사람은 참 불행한 존재로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인 사람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죄인들 앞에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현실이고 또 미래이기도 하죠. 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삶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불경건, 그걸 우리가 불경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불경건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지만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악을 버리고 떠남도 없고 참된 의와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랬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러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은 뭐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좋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 왜? 근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을 어기면 죄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이다. 그것이 근거가 되고 대답인데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사실은 맞는 대답이지. 하나님 없으면 각각 좋은 대로 살지. 이 짧은 세상 뭐 이래라 저래라, 이해하지 말라 저래 하지 말라, 뭐 복잡하게 말이 많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자기 각자 좋은 대로 살아야지. 그게 대답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게 대답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방식, 방향으로 세계가,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각 좋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이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불행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 파멸과 불행이고,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상태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얻고 예배당에도 안 나갔으면 지금쯤 그런 방황하는 죄 가운데 살 것이고, 그 결과는 파멸과 불행, 파멸과 불행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시면, 몇 가지 네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귀한 진리라고 했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 주신 성경책, 성경이라는 책을, 신구약 66권이라는 책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또 성경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 않는데도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목사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그들이 자기 말하면 듣지 말지만 성경 말씀하면 성경을 듣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증거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망합니다. 사람은 다 그만합니다. 어느 날 나는 당신을 참 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뒤에 등에 칼을 꽂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사람인 줄, 그쯤 알고, 아, 사람은 그만, 믿을만하지 못하다.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많이 따라오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한 것을 다 알면, 사람이 추종하고 주님 참 좋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래요, 아, 감사하네요, 그 정도 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그렇구나, 저 사람은 내 팬이로구나. 요즘 말로 팬덤이 돼가지고 와, 팬들이 많아서 좋다, 그렇게 할 거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은 그만하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툭하면 거짓말을 할 듯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다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방법도, 목적도 바르고 방법도 바르게,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참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심령이 심히 부패되어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하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그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심령이 심히 부패되어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 하는 것을 아주 밝히 11절부터 18절에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주로 11절부터 여기 16절까지인가
15절까지입니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 진리를 밝히 깨닫는 것이 유다 멸망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인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구제불능, 치료 불가능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 심히 부패한 마음, 그것이 실감이 나죠. 치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깨트려 와장창 부서져 버려서 아 주여 나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와장창 부서져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람은 심히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다. 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인가 보죠,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주 절망적인 얘기죠. 예, 흑인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 아무리 피부를 빈으로 깨끗하게 했어도, 우리 아들이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자기는 피부가 좀 누렇고 미국에 우리 아이들이 다 하얗니까 집에 와서 열심히 빈으로 얼굴을 씻어보지만 씻어도 소용도 없다, 그래갖고 씻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야지. 예. 표범이 그 반점을, 자기 얼룩한 그 피부를 어떻게, 예, 그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반점을. 그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절망적이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류입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다.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한 존재다. 한 가지 더, 넷째로 죄인들의 길에는, 죄인들 전적으로 부패된 인생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것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파멸과 불행, 그 종말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인데, 불행인데, 지옥을 가기 전까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 좀 직시해 봐라 바르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봐라.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늙고 병약하고 결국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깨달아 보면 와, 이것이 인생이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파멸과 불행이 인생 앞에 있고 평안이 없는,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가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구원을 얻어야 된다. 지금 그대로는 안 돼. 죄인의 결과는, 죄인의 결말은 파멸과 불행이 있고 평안이 없다. 그것이 결말이라고 이게 본문에 나와 있고, 사람은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그리고 이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죄씀이 필요하고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열심히 성경을 읽게 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삶의 방법을 삼아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파멸과 불행이 있고 평안이 없는 그 결말은 죽음과 지옥 형벌인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지 오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구원 얻은 백성 되기를 원하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이 허무한 세상, 주님 멸망의 세상 가운데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